이어서의 세계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00만 4천 명과 12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12월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100여일 만이며 100만 명이 넘은 지 12일 만에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61만여 명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고 스페인 17만 4천여 명, 이탈리아 16만 2천여 명, 프랑스 14만 3천여 명, 독일 14만 2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4천 명 넘게 사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6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60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누적 확진자 200만 명의 30%가 넘는 규모로 사망자는 2만 6천여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9천여 명의 의료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환자 4만 9,370명 중 19%인 9,282명이 의료인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2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격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버드대학은 미국이 오는 2022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WHO가 중국의 허위 정보를 조장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광범위하게 퍼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기본적인 의무에 실패했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WHO가 동의하지 않았다며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금은 WHO에 대한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선거 일정을 연기한 가운데 한국에서 오늘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열린 21대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한국방송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예측 보도했습니다. 세계 방송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153석에서 17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7석에서 133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1,591명이며 이 중 22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어제 온라인 연설을 통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췄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미국을 더 공정하고 더 공평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확신에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은 세계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타격을 입은 미국 항공사들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10개 항공사가 정부가 정한 조건을 수용했다면서 이에 따라 재정 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항공사를 돕기 위해 32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전입니다.
VOA 뉴스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외교적 관여가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국면에도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은 방위비를 더 지불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동맹들과 함께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북한의 이날 순항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의 몫을 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도 익명을 전제로 한 논평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관한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동맹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대변인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관한 한국 합참의 보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감시하는 동시에 한국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오전 강원도 문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으며 원산 일대에서 북한 수호위 계열 전투기가 복수의 공대지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발사된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한 유엔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이어 북한 지도부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외교적인 관여야말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현재로선 내놓을 반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신종 코로나 대응과는 별개로 북한 등에 대한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분석 중이라면서 대내 행사의 일환일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날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국군 당국과 긴밀히 분석 중에 있다며 현재로선 복합적인 평가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mixed right now in terms of the assessment.
밀리 의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취약성을 노려 특정 시점에 도발을 강행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특별하게 도발적이거나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I don't think it's particularly provocative or
미국을 겨냥한 의도적 도발보다는 북한 내부 행사와 연관된 움직임일 수 있으며 하루 이틀이 지나면 정보 당국의 정보에 의거해 좀 더 의도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의도에 대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맞춘 활동의 일환일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밀리 의장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만큼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도전의 직면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have as good insight into North Korea as we would other countries.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 노력과 함께 미군의 대비 태세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onducting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and patrolling the high seas.
미군은 전 세계적 유행병에 대처하는 가운데 대테러 작전, 항행의 자유 실행, 북한의 무기 실험 활동 감시 등 매우 중요한 국가안보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최근 미국이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 제안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협상 주체인 국무부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한국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은 가깝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면서 부유한 나라이며 상호 방위와 그들을 위한 특정 방어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만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지원한 바이러스 진단 장비와 관련해 깊이 감사한다며 미국도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오의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 해군 함선을 견제하기 위한 시험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북한 군용기들이 대함 순항미사일 전력과 연합훈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 해군 함선과 항공모함들을 북한 해안선 150km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y would like to be able to do is to keep U.S. Navy ships and carriers.
그러면서 실사격이 아닌 시험 발사의 근거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 과정이 완료된 미사일을 작전상 목적으로 발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발사는 순항미사일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 발사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엔젤로 주립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수호이 25와 미그 29로 추정되는 북한 군용기들이 대함 순항미사일 전력과 연합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were using their best aircraft. The SU-25 and the MiG-29 are the best aircraft.
북한 해안에서 미한 동맹국들의 함선과의 갈등 혹은 전쟁 상황을 가정해 이 함선을 격퇴하는 데 전투기와 순항미사일 모두를 동원한 훈련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수호이 25는 작전 반경 등을 고려할 때 지상 폭격용일 수 있지만 미그 29의 경우라면 해상 함선들을 겨냥한 공대함 미사일을 분명히 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해 여름에도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북한이 레이더망을 피해 특정한 유형의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의 개발을 시도 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가장 큰 미사일로부터 재래식 로켓까지 광범위한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단거리 순항미사일과 전투기 발사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이들 전력들의 상호 운용에 대한 점검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is could be a way to conduct joint operations.
한 무기체계가 상대편의 방어에 막힐 경우 또 다른 무기체계 중 하나가 목표물을 타격함으로써 무기체계 간 선택지를 넓히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는 겁니다. 한편 베넷 연구원은 현재 북한 순항미사일 기술의 최대 도전 과제는 150km 떨어진 적 함선에 미사일을 쏘기 위해 목표물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r biggest challenge is how are you identifying the location of the opposing ship in order to fire from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목표물 확인을 위한 일종의 원격 탐지 체계를 순항미사일 체계와 연결시키는 시험을 실시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이 같은 순항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일반적인 함선 레이더로 포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다 표면 가까이서 훌뜯 날아오는 순항미사일은 통상 해수면에서 10-20m 높이에 설치된 함선 레이더는 포착이 더욱 힘들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하다가 명중 직전 나타나 빠른 속도로 내리꽂히는 순항미사일의 특성상 종말 단계 요격이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북한 등의 행동을 주시하는 등 경계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안보에는 빈틈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북한 등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different situation, but I am quite certain that our intelligence agencies, our defense agencies, the Pentagon, they may not be on higher stages of alert.
라이스 전 장관은 14일 미 스탠퍼드 대학 쿠버 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지금 상황이 자신의 재임 시절과는 다르지만 미국의 정보기관들과 국방기관, 국방부는 높은 경보 상태에 있진 않더라도 어떤 누구도 지금 상황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높인 상태일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관들이 북한을 매처럼 지켜보고 있을 것이 확실하며 이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리들은 물론 정부기관 내 모두가 이번 위기에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정부에는 나쁜 행위자들이 미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all the others, and by the way, even probably member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taff, while others are worrying about this crisis, we certainly have people who are trying to make sure.
라이스 전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자신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재임 중 발생한 9.11 테러 사건에 비유하면서 당시에도 국가안보에는 빈틈이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after 9/11, the very first thing that I did when I got to that bunker was to get the State Department to send out a cable to every post.
9.11 테러 직후 벙커에 들어가 가장 처음 한 일은 국무부가 모든 공간에 전문을 보내 미국이 재기능을 하고 있다고 알리도록 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이런 메시지는 친구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적에게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자신의 재임 시절 창궐한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교하며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Well, one of the unfortunate similarities is it was also hard to get information out of China during the SARS outbreak. We knew that something.
불행하게도 사스 발생 당시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유사점 중 하나는 중국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란 겁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당시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았지만 중국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는지 답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는 지금 시점에도 반복되는 양상이라면서 아마도 이번 위기에 가장 골치 아픈 측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이런 행태는 중국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의 본질이라면서 이들 체제에 있어선 정보와 말을 통제하는 게 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최대 명절로 꼽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이 유례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북한이 예년했던 대규모 행사들을 줄줄이 취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108번째 태양절을 맞아 20세기 가장 걸출한 수령이자 절세 위인으로 추켜세우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태양절이면 늘 했던 관련 행사 소식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절 전후 열려온 열병식과 집단 축하 공연, 태양절 전날 개최했던 평양과 전국의 도와 시, 군 보고대회에 대한 보도도 없었습니다. 태양절을 기념해 해마다 4월 개최했던 평양국제마라톤과 신선예술축전 등 여러 국제행사들은 일찌감치 취소됐고 태양절 기념 꽃전시축제인 김일성화축전도 올해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다만 평양 만수대에 김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에 외국에서 보내온 축하꽃 바구니가 답지했고 국가우표 발행국이 기념우표를 발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국가적 비상방역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대형 행사를 자제한다고 볼 수 있다며 태양절 경축행사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자체적인 군중 동원 행사는 물론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한 국제 행사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북한이 태양절 행사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에게 제공했던 태양절 기념 특별 배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동 통제와 배급 물자 한계 등으로 특별 배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조 박사는 김 위원장이 리더십 공고화에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유산을 적극 활용해왔기 때문에 조용한 태양절은 그렇지 않아도 성과 위기에 놓인 김 위원장에게 정치적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년과는 다른, 그러니까 별로 풍족하지 않은 사이로 태양절은 확실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현재 북한이 처한 위기를 체감하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동안 올해가 사실 이제 햇수로 10년 차인데 그 빈약한 성과를 뭐 겉으로 발설을 못하더라도 그걸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조용한 사이로는 사실 김 위원장에게 정치적 리더십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죠.
북한은 또 태양절을 전후해 다양한 군사 행보를 보인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 집권 후 첫 태양절을 맞은 2012년 4월 13일엔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를 발사했습니다. 이어 2016년 4월 15일엔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또 2017년 4월 15일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열고 신형 미사일 7종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노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여러 종류의 미사일 보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이번엔 14일 수발의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한반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양절에 맞춘 무력시 위치곤 저강도이긴 하지만 군과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대북 압박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 태양절을 계기로 한 북한의 무력 시위도 신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태양절같이 북한은 기념일이 될 만할 경우에는 고강도 도발을 하는데 역시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그 고강도 도발은 좀 억제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레드라인 같은 경우에 지금 분명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북한이 만약 그것을 넘는다면 북한에 대해서 1차적으로 더 강력한 경제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지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서기엔 대내외적 여건상 너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하지만 자신들의 존재감 과시와 내부 결속 차원에서 태양절에 즈음한 추가적인 무력 시위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4년 전 만든 청와대 모형 건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대형 표적을 그린 사실이 민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군사활동이 활발해진 상황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초 평양에서 동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포격훈련장에 청와대와 모양이 똑같은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2016년 12월 북한은 청와대를 습격하는 훈련을 진행해 이를 공개했습니다.
연평도의 불바다를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조선 괴뢰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 놓을 조선인민군의 투지와 영명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의 훈련 여파로 불에 탄 흔적만 남아있던 청와대 모형은 이후 약 3년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채 방치돼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새로운 움직임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지난 12일 청와대 모형 건물을 중심으로 대형 원형 표적이 등장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적의 지름은 약 220m로 청와대 건물은 표적의 정중앙에 위치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포격훈련장인 이곳에서는 종종 청와대 건물 주변으로 만들어진 대형 표적이 몇 차례 포착됐지만 이번처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표적이 그려진 건 처음으로 보입니다. 이 훈련장에선 이달 초부터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건물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는 이달 2일부터 또 다른 대형 표적이 그려졌는데 이 표적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표적이 나타난 12일부터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한센 스탠포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해당 장소가 포격훈련장인 만큼 조만간 청와대 모형에 대한 포격훈련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in my mind anyways that this thing is going to be a target and will probably be very soon.
한센 연구원은 이 훈련장에서 대형 표적이 군사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표적과 관련한 또 다른 군사적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한국의 주요 시설을 훈련용 표적으로 만든 사례는 청와대 외에도 더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BOA는 평안북도 영변군 고성리 인근의 군사훈련장에서 팔각형 모양의 대형 건축물을 발견했는데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들은 이 건축물이 한국 육해공군의 계룡대 통합본부 본청을 본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약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도 큰 변화 없이 해당 지점에 세워져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으로부터 75만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장비를 수입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이라며 질병 퇴치를 위한 협조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민간업체 두 곳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 60만 개를 구입했고 추가로 15만 개를 또 다른 한국 업체 미국 현지 대리점을 통해 구입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한국 기업이 만든 진단 키트 구매와 배송 현황을 확인해달라는 B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진단 키트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운송되고 4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미국에 도착했거나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이 진단 키트를 구입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싸우고 있는 미국인들을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위기의 시간 중에 뜻을 같이 하는 동맹과 민간 부문 파트너 간의 밀접한 협력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개발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심축을 이루는 우리의 동맹으로서 이번 팬데믹의 최전선에 서왔다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질병과 싸우는 데 협력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재돼 미국으로의 운송 준비를 마쳤다며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의 키트 구입을 가능하게 도와준 외교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진단 키트 지원을 요청했으며 한국 내 3개 업체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사전 승인을 획득해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남북 간의 대조적인 대응 방식은 두 나라 리더십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코로나 대응 방식은 한반도 통일과 미북 관계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말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선임 연구원은 남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식이 북한의 독특한 독재 통치와 한국의 역동적이고 젊은 민주주의의 차이점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박 선임 연구원은 13일 코로나 시대 남북한 이야기라는 글에서 확진자 제로를 주장하는 북한과 코로나 대응의 모범 국가로 평가받는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정박 선임 연구원은 개인 숭배와 지도자의 절대성, 주체 사상 등에 의지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자신이 추구해온 현대 북한, 완벽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관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바이러스 감염 인정은 주체 사상의 공허함과 자신들의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정하는 격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정치범이나 사상범을 처리하듯 잠재적 감염을 다뤘는데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제거, 위협을 통한 억제 방식을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일상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했고 최근엔 김 위원장과 관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현장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군단별 박격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초반 정부의 혼선과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광범위한 여행 제한과 폐쇄 조치 없이도 공공 안전을 지키는 등 투명성과 대응 역량을 보여주며 세계 각국의 모범 사례로 찬사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37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자는 929명이었습니다.
특히 빠른 진단 장비 개발과 활용, 뛰어난 재반 시설, 과거 메르스 사태를 통해 배운 교훈,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정책, 또 시민에 대한 헌신과 투명성 등은 북한의 부인과 통제와 큰 대조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시민사회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북한과 다른 점으로 거론했습니다. 정박 선임연구원은 이어 코로나 사태를 통해 북한 정권은 주민의 삶과 경제적 번영, 밝은 미래보다 개인 숭배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정권의 생존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들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도자와의 협상이 어려운 것은 분명하며 이런 점들은 남북 간의 분단 종식과 의미 있는 미북 관계 발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에 발의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 품목을 확대하고 면제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며 미국인 인도 지원 활동가에 복수 입국, 특별 승인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이재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건가요?
법안은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 절차와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접근에 대한 장애물이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정부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결정과 지연에 의해 발생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벌이는 비정부기구들은 통상 미 재무부와 국무부, 상무부, 그리고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물론 중국과 북한 세관으로부터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해 인도 지원에 추가 지연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제재 면제 품목의 확대를 제안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안 발효 90일 안에 재무장관이 해외 자산통제실 국장을 통해 다음 몇 가지 조치 중 최소 하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북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면제를 식량과 의약품 외에 미국의 수출관리 규정에 적용받지 않고 북한 내 기초생활을 충족시키는 인도접 사업을 지원하는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품목에 대한 특정 면허 발급이 필요 없도록 제재 면제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대북 인도적 사업에 사용되는 민감하지 않은 품목 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품목에 대한 특정 면허 발급을 면제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성 결핵 치료엔 제재 면제 식량과 의약품 외에 일시적인 환자 격리 봉 등을 만들기 위한 기자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별 사업이 아닌 특정 비정부 기구에 대한 면허 면제 방안도 흥미로운데요.
네,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필수적인 비정부기구와 북한 정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 개인 간 파트너십 혹은 파트너십 협정에 대해선 미 재무부의 특정 면허 요구 규정을 면제하도록 제재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인도 지원 파트너십에는 여전히 면허 발급을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인도주의 활동에 쓰이는 랩탑과 같은 컴퓨터 관련 품목에 대한 규정 완화도 눈에 띄네요.
대북 인도적 활동에 쓰이는 개인 컴퓨터와 같은 장비는 사치품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대북 제재 규정 수정을 요구한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북한 내 프로젝트에 필요한 랩탑조차도 너무 쉽게 제재 관련 지연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들이 제재 우려 때문에 인도적 사업 관련 금융 서비스를 꺼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제시됐습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재무부가 은행뿐 아니라 운송업체와 같은 화주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관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또 대북 제재 규정에 따른 인도적 예외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예외가 적용되는 인도적 활동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를 기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의 제재 면제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제시했나요?
제재 면제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덜기 위해 미 국무장관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미국의 표결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유엔의 다음 조치들을 취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에서 인도적 제재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단체당 적용됐던 면제 신청에 대한 제한을 없애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한 점이 특징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북 인도주의 활동가를 위한 새로운 형식의 여권 발급을 제안했다고요?
네, 비용과 반복되는 여권 신청으로 인한 지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복수 입국 특별 승인 여권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여권인지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국무부가 이런 방안의 실효성을 검토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인도 지원에만 초점을 둔 건 아니죠?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어온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승인 절차의 문제점을 고치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입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 내 결핵과 코로나 확산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 내 코로나 확산은 전염병에 특히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모종기에 걸쳐 연장될 수 있는 국경 봉쇄와 격리 등 북한의 코로나 위기 대응 조치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국제적 지원 노력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화당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애도의 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다자간 대북 압박은 지지하지만 제재 압박은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을 겨냥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의회에선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연계된 제재 문제에 대해 다소 온도차가 있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종훈 기자와 함께 미국 상하원에 발의된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은 미국 의회에 상정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중요한 시점에 나왔다며 환영했습니다. 복잡한 특별 허가 절차 과정 등이 해결돼 신속한 대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친우봉사회는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다니엘 야스퍼 담당관은 13일 법안 상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지원 전달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 중 일부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발병 직후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여전히 어떤 감염 사례도 보고하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정상적인 인도 지원 공급망이 완전히 막힘에 따라 북한의 수요 급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린다 루이스 북한 담당관도 법안이 중요한 시기에 발의됐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인도주의 단체들의 즉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승인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립북한위원회의 다니엘 워츠 국장은 이번 법안들은 의원들이 기존의 인도적 제재 면제가 부적절하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복잡한 승인과 면제 절차는 북한 주민에게 시의적절한 지원을 전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과 선적회사 등 민간 부문 업체들은 구호물자를 보내려는 인도적 단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꺼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츠 국장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조치들이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14일 VOA에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지원 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면서 직면하는 주요 행정과 규제 장벽의 일부를 낮추고 간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법안 작성에 참여한 우먼 크로스 DMZ는 공동 발의 법안이 신속히 의회를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보다 큰 목표인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를 증진하는 작지만 중요한 조치로 본다는 겁니다. 북한의 결핵 치료 사업을 벌이는 미국 내 한 구호단체는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취한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조치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미의사협회의 박기범 국장은 14일 북한에 소외되고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장 큰 피해자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이날 미국 평화연구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북중 무역을 중단한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국장은 또 제재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가로막고 있지 않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북 지원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vidence is the bill that Senator Markey and Levin introduced specifically addresses the hurdles of humanitarian organizations.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인도주의 기구들이 겪어야 하는 장애물들을 다룬 법안을 발의한 것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재 체제 내에 인도적 면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퀸시 인스티튜트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n which there are some more direct communications and less of sort of the hardwired
대북 인도 지원 절차에 현재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리 연구원은 제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우선순위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스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총장은 국경 봉쇄와 여행과 이동의 제한에 따른 인도적 결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주민들의 이동 통제로 정상적인 모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키스 사무총장은 국제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북한에 다시 들어가 대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The Treasury Department, the State Department have shown sensitivity to the COVID-19 situation inside North Korea.
재무부와 국무부가 북한 내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민감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은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을 통해 들어오던 물품이 들어오지 않아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북한 정부가 물품의 분배에 대한 중앙 통제를 다시 주장하는 간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선 북한이 미국의 지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aybe the big lesson from the famine of the 1990s for North Korea. Is it decisions to
북한은 1990년대 기근을 통해 국제 지원을 수용한다는 결정이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동반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현 시점에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취약성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돼야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하면 주민들과 군대, 엘리트 계층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정권의 내부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제재 국면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에 가하는 인권 유린을 멈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김 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인도 정부가 새 외교 백서에서 대북 관계가 원만하다며 지난해 북한에 2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전년에 비해 반토막, 3년 전과 비교해서는 1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외무부는 최근에 발표한 2019-2020 연례 외교보고서에서 북한과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다양한 다자 포럼에서 인도의 후보 출마를 지지했다며 대북 지원과 교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 결핵 약제 등으로 100만 달러,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밀 지원에 100만 달러를 각각 북한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양국 교류 차원에서 힌두어를 공부하는 북한 학생들이 지난해 9월 인도 정부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를 방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지난해 교역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무역센터가 최근 갱신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지난해 대북 수출액은 945만 달러, 수입액은 137만 달러로 총 교역액은 108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국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에서 밝힌 2018년에 두 나라 교역액 2146만 달러에서 절반으로 감소한 겁니다. 인도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과의 교역 현황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에 따른 결과로 보입니다. 인도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의약품과 공유 등을 제외한 사치품, 기계류, 전자 장비, 철강 제품의 교역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북한 정권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인도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 문바이 무역관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와 북한의 교역 규모는 2016년 회계 연도에 1억 3,300만 달러에 달했지만 2017년 회계 연도엔 8,263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이후 2018 회계 연도 상반기에 교역 규모가 1,200만 달러로 급감하는 등 2018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교역 규모는 2,146만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ITC가 밝힌 두 나라의 지난해 교역 규모 1,082만 달러는 3년 전 1억 3,300만 달러와 비교하면 1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인도는 지난 1973년 남북한과 동시수교한 뒤 1990년 이전까지 친소련 정책을 펼치며 한국보다 북한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냉전 종식 이후 소련이 붕괴하고 파키스탄과 북한의 군사협력 관계가 드러나면서 소원해졌지만 외교관계와 교역은 꾸준히 유지했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에서 2018년 북한 대외무역에서 인도는 50.3%인 중국, 17.8%인 한국에 이어서 4.7%로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리수영, 당시 북한 외무상이 수교 42년 만에 북한 외무상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뒤 교역과 교류가 모두 크게 증가했지만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로 교역 규모는 다시 급락한 겁니다. 인도는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북한 파견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취약국에 대한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에 나선 가운데 지금까지 4억 달러 가까운 진과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세계보건기구에 가장 많은 기금이 배정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지금까지 지원하거나 약정한 액수는 3억 9천여만 달러입니다. 13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5차 자료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앞서 유엔이 모금에 나선 2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대응기금 일환으로 전체 모금액의 19.4%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기부국은 9,58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한 일본으로 나타났고 쿠웨이트와 독일이 각각 6천만 달러와 2,828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이 2천만 달러, 영국과 미국이 1,640만 달러와 1,58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전체 0.8%에 해당하는 33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은 전체 약정액 2,828만 달러 가운데 220만 달러를, 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모두 300만 달러를 이미 유엔에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각국 지원이 신종 코로나 대응기금 모금 유형 가운데 전체 68.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유엔 산하 중앙긴급대응기금이 7,260만 달러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3,530만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950만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단체는 세계보건기구 WHO입니다. 신종 코로나 퇴치에 4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힌 WHO는 이 가운데 62%인 2억 7,90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어 유니세프에 3,618만 달러, 세계식량기구 WFP에 3천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이 밖에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 등에도 자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탈북민 모자를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미국인들도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탈북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박영미 씨가 지난 11일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 미국에 정착한 한 탈북민 모자의 사연을 올렸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홀로 3살 된 아기를 키우는 젊은 탈북민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박연미 씨는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여성이 청소직에 종사하며 살림을 꾸려왔지만 최근 미국 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아들에게 우유를 사 먹일 돈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가 2주 동안 우유를 그 코스코에서 37불짜리 그 비타민 우유를 먹고 있었었대요.
네.
근데 그거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기를 이제 뭐 소아과를 데리고 가보면 알지만 되게 큰 아기들한테 칼슘이 되게 필요해서 꼭 우유를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도 아니고 여기서 애들이 그렇게 필요한 영양소를 못 받는다는 게 되게 저도 못 먹고 커서 되게 작거든요. 탈북자분들 네. 보시면. 한국 사람들보다 되게 많이 작아요.
그뿐 아니라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기 직전까지 몰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하방 그 베이스먼트 그런 데서 사신대요. 그 얘기랑
네.
그 렌트도 이제 지금 막 그 스크린샷을 보내오신 거예요. 다른 분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 원래는 이제 5월부터 그 집주인 나가라고 그쪽 월세를 못 내고 계시니까 이제는 나가셔야 된다고 해서 이제 거의 막 그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그분이 사정을 하다가 결국은 그쪽이 너무 완강하게 나오니까 저도 이제 더 사정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한 상황이었더라고요.
본인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 박연미 씨는 이 모자를 돕기 위해 목표 모금액 5천 달러를 설정하고 인터넷에서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1일 밤 9시 모금이 시작된 후 10시간 만에 목표액 5천 달러를 넘긴 5,469달러를 모았습니다. 덕분에 탈북민 모자는 살던 집에 지불할 월세도 우유값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뭐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미국 내 탈북민들이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이른바 블루칼라 노동 직종이나 레스토랑 등 서비스 업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타격이 크다 보니 그 영향도 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른 여성분은 이제 나이가 60대 지나셨는데 출근도 못 하시고 그래서 그분도 또 청소를 하시나 봐요.
네.
그 정부 신청 그런 거를 보조를 신청해도 그분 나이가 62세라 가지고 정부는 65세부터 도와줄 수 있다고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전화비도 막 없고 식비도 안 되고 막 자동차도 못 타고 다니고 그래서
네.
이게 다 어렵게 살고 계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미국인들도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탈북민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클 것이라고 박연미 씨는 말했습니다.
탈북인 분들이 되게 어려운 게 일단 신상 공개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안전 때문에
네.
신상 공개를 못 하니까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나가서 펀드레이징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친구가 있거나 가족분들이 있어서 기댈 것도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라서 영어가 안 되니까 어떤 이런 지원 이렇게 뭐 리소스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네.
저도 막 푸드뱅크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최근에 들어서 알았어요. 막 푸드뱅크가 있고 막 그 굿빌 이런 데 가면 옷도 있고 이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저도 이제 미국 생활이 낯설다 보니까 이렇게 이 나라에서 그런 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네.
그게 되게 정보력이 일단 딸리죠. 그러고 그 서포트 그룹이 없잖아요. 탈북자분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북한 인권활동가로 일하는 박연미 씨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올해 초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졸업식이 잠정 취소된 상황입니다. 또 그동안 미국 내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젊은이들에게 북한 문제를 알려오는 데 중점을 둬왔는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수십 개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대신 지금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노력을 온라인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새롭게 많이 변했으니까 새로운 환경에 좀 적응을 하려고 네. 카메라랑 되게 친해지게 노력.
박연미 씨는 오는 16일 40년 전통의 시몬스 리더십 컨퍼런스가 올해 처음 화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연설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박 씨는 미국 내 여성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한 목표로 세워진 이 연례 컨퍼런스에서 탈북민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2년 4월 15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침몰합니다. 영국의 화이트 스타 라인이 운영한 북대서양 횡단 여객선인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영국을 떠나 미국의 뉴욕으로 향하던 첫 항해 중 4월 15일 빙산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1909년 건조를 시작해 1911년 5월 31일 진수했습니다. 2200여 명을 태운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희생자 1500여 명이 거의 70%가 사망한 것입니다. 객실 계급별 사망률을 보면 1등실 38%, 2등실 59%, 3등실 75%, 여성 사망률 26%, 남성 사망률 80%였습니다. 타이타닉호 객실 계급별 생존율이 가장 높았던 그룹은 1등실에 승선했던 144명 가운데 14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이 1등실에 탑승했던 아이들로 6명 가운데 5명이 구조됐습니다. 1865년 4월 15일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습니다. 링컨이 재선될 때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돼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을 승계하게 된 것입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탄핵 소추를 받은 대통령입니다. 1868년 남북전쟁 후 자신의 남북화해 정책을 거부한 전쟁부 장관 에드윈 스탠턴을 해임하고 남북전쟁 당시 북군 총사령관을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원의 동의 없는 공무원을 파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무원 임기법을 어긴 것이어서 존슨 대통령은 국방장관 부당 해임과 의회 모독 혐의로 탄핵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당시 탄핵안은 상원에서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67표에서 딱 한 표가 모자라 아슬아슬하게 탄핵을 면하게 됐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또 그 다음 대통령이 된 미국의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이 한자리에 서기를 거부하면서 존슨 대통령은 취임식이 열리는 동안 마지막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 이외에도 후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대통령은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 대통령과 존 애덤스 대통령의 아들이기도 했던 6대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이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